성경에 나오는 메대 파샤 바사 제국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은 지금도 이슬람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매우 엄격한 무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성들에게는 히잡을 씌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6일 이란 테헤란의 한 경찰서에서는 22살의 마사 아민이라는 이 여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히잡을 쓰긴 썼는데 머리카락이 보일 정도로 착용을 했다고 도덕 경찰에 체포된 지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받던 중에 이 여성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발표를 했으나 호송되는 과정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맞았다라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즉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이 권세와 권력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단연코 그 나라의 국민인 백성들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로마서 13장은 이러한 권력과 권세에 대하여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1절에 한번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구절을 딱 듣는 순간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당혹감을 느끼거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방골 기질이 강해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고 올바른 정권이다.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이 잘하고 있습니다. 선한 권력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언제나 반대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싫어하는 권력 또는 잘못된 권력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복종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접근할 때 혼돈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독재 권력하고 싸울 때는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성경 내용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쁜 권력이다, 좋은 권력이다,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또는 내가 속한 그룹이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시간이 흘러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욕심에 의해서 또 당파성에 의해서 지역적인 것에 의해서 출신 학력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좌충우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은 반대자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반대자로 살지 말고 안티로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너가 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뒤집어 놓지 마라. 성경은 이러한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지요. 좋은 상관, 그 좋은 상관을 순종하는 것이 뭐 그리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쁜 상관이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므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뭐 가가지고 부정적으로 나아가고 안티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너무 잘잘못 따지고 시비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마라. 그러한 말씀의 구절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정도껏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 학살하고 사람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준 권세다 그러면서 만약 따르게 되면 함께 공범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해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치강이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끌어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건 맞습니다. 미치강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오늘 설교 제목도 양심이고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이름도 동일하고 5절 말씀도 똑같고 특별히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 양심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문제는 양심이 사람들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서 느꼈던 것 중에 독재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것은 독재가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 독재냐? 누구보다는 낫지. 그러면서 독재 아니다. 또 반면에 이 정도면 민주적인 상황이고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독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양심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품어야 될 생각들은 뭐냐 그러면 이것을 일치시키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정당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도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파부터 좌파까지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다 하면서 이런 이념을 가진 사람은 다 모여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욕심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고 비슷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상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그렇게 양심 있게 굴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막상 가보면 뒤죽박죽입니다. 인간들이 죄인인데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인간 속에서 굴러가는 이 권력이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권력도 죄가 반드시 들어가 있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각각 성도들의 양심을 따라 움직이게 합니다. 양심이 다수가 되어서 뭉쳤을 때에 세상이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갈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양심을 다 죽이면서까지 악한 정권이 이상한 대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꺾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무나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것 아닌가? 나라는 망해도 이 하나님 나라는 안 망합니다. 이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이리 어려운데 다 죽는 것 아닌가?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이죠. 막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학살 정권입니다. 못돼 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특별히 양심이 뜨거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겠죠. 엘리야가 보기에 저 아합 정권, 저런 정권은 망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 저런 왕은 사라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도전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싸웁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낭만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읽어보면 진짜 전투 중에 전투였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아합 왕 정권 속에 들어가서 약간의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으로 이 오바다라는 사람인데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특별히 오바다는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럴 때에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100명을 50명씩 50명씩 나눠가지고 동굴 두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막 악한 정권이 그 옛날에 막 목사들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오바다는 어떠한 양심의 사람입니까? 아합이라는 악한 정권 밑에서라도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그것도 목숨 걸고 돕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즉 이러한 것이 이 사람의 양심의 수준이 됩니다. 또 이 반면에 엘리야는 아니다. 아합 정권 막 무너뜨려야 돼 그러면서 없애버려야 해. 마치 그 보니에퍼와 같이 미친 사람이 버스 몰고 가는 격이야 그러면서 가감하게 싸우는 열정 있는 양심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죠? 입 다물고 침묵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양심, 기도만 하는 이 7천명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에 각자의 양심을 따라서 이것이 옳냐 저것이 옳냐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속이 터지겠죠. 요즘 교회가 코로나19 때부터 공격 대상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따위로 생각하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고 이 지경까지 왔고 이런 생각 가지지요. 또는 목사 장로가 전부 자기 목회적인 이익 챙기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고 어떤 양심들이 모여서 나라가 바뀔 수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뒤에서 이것을 허용하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인간끼리 모여서 야단 법석을 떨어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려고 하면 한 번에 뒤집히는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서 뭐 이게 뭐냐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 바람 훅 한번 불어 넣으시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뒤집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결사 조직을 해서 포로사리에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한 사람 마음을 강하게 변화시켜서 백성들이 자고 나니까 어떻길래 본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뭐 자기네들 힘, 뭐 에스라나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 그러면 바로 악한 자까지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게 아예 단정짓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종의 악한 자들도 허용하는 허용 개념입니다. 아무리 악한 정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허용될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장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아합 사건 때의 그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아합 왕 같은 어두컴컴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요. 은혜가 임해서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볼 때에 은혜가 사라진 시대, 이것은 뭐 어둠의 시대야, 끝장난 시대야, 뭐 교회가 문 닫을 시대야, 함부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어디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의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일단은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이 부인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 상황들이 매우 악한 정권 아닙니까? 하나님 부인하도록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전반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이 다니엘의 양심이죠. 전반적으로 복종하면서. 그런데 진정한 다니엘의 살아있는 이 양심이 언제 드러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매일 세 번씩 기도하지 마라, 바로 그때에 따르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전반적으로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언제 저항합니까? 우상에게 절하라, 그럴 때에 저항하면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네 사람 빼고는 여러분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지 다른 식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우리들의 각자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복종을 하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북한과 같이 막 공산화가 되어서 기독교인들 다 죽인다, 사람들 죽인다, 다 불질러 버린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 성경적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뭐 죽는 것도 양심입니다. 그냥 순교도 양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항하는 양심도 있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저항 안 하고 뭐 안 하는 걸로 세상이 뒷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절대로 뜻이 끊기는 분이 아니라 악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여러분, 바로왕의 악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개입하셔서 막 열 가지 재앙을 주실 때도 있었고, 홍해를 가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여러분 그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일 때도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었는데 그 가운데 은혜 붙드는 자가 남은 자다, 믿음 붙든 자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로마서인데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로마에서 전도할 때 로마의 정권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바로 그 정권을 향하여 오늘 근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단락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리하면, 언제나 하나님 내 선한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길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져야 할 사랑의 빛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8절부터 끝을 14절까지 내용은 일반적인 우리 신앙의 믿음의 벨이나 이 스위치를 눌려가지고 은혜가 같이 동기화된 사람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정말로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들의 삶도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 힘들지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진짜로 법대로 원칙대로 살라니까 힘든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대로 하려는 거니까 힘이 들죠.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지요. 사랑하라. 이 뜻은 굳이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것 내 기준이 되면 절대로 사랑을 못합니다. 내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본질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여러분 사랑에도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성이 있고 상호성이 있고 또 초월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가 제일 잘 될 듯 싶습니다. 사랑하면 일단은요 받아들이는 것 수용성인데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되겠죠. 받아들인 것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면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랑을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 언제부터 역사가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지금도 혹여나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도 연수가 빨리 가니까 이러한 분들 있으신가요? 나이 먹는 것도 못 받아들여서 또 때로는 한 번씩 화도 내고 난리를 치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너무 과도한 이 성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이뻐지기는 이뻐졌는데 그 사람의 사람다운 따뜻한 모습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 먹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수용적인 부분입니다. 이 수용성이 사랑에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 모든 부분들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나이 먹는 것도 여러분들 다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거기서 또 역사합니다. 이 나이가 나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60, 70부터 청년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갖는 것 그것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픔이고 재앙입니다. 예수님 탄생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 것이지 당시에 볼 때에 처녀가 아무 근거 없이 아기를 가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픔이요 재앙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대단한 여인입니다. 내 삶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마리아는 이 믿음에 막 스위치를 막 꽉 누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각자 큰 소리 내고 내 해석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수용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접하고 또 서로 주님과 나 사이의 상호성이 드러납니다. 교통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됩니다. 상호성이죠. 그리고 사랑할 때 반드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호적인 부분이죠. 사랑만은 빚지고 사는 것이다. 사랑은 빚 주고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오늘 바로 여러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보다도 여러분의 그 존재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다라는 겁니다.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서로 상호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런 관계가 있어야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 사랑은 뛰어넘습니다. 이 초월성 아닙니까? 죽음도 뛰어넘고 어려움도 난관도 다 뛰어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막 주위에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 사랑이 귀해지는데 더욱 사랑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아픈 자들도 사랑하고, 전부 다 모조리 사랑입니다. 이 행함의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되지, 사람 앉혀놓고 막 설명을 많이 하는 인생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간단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우월이요 초월입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몰라서 부인했던 것 그 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전해지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핍박자였던 모습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의 초월적인 부분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권력이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정치적인 것으로 나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됩니다. 물론 정당이 올바르다 그러면 문제는 없겠지만 교회는 각각의 양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 양심 가지고 딴 사람한테 자꾸 강요하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은 기관들마다 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힘들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나라 정치에 관심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기도하고 양심을 따라 뛰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따라서 결국은 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다 받아들여야 되죠. 사랑을 수용하고 사랑을 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그리고 사랑은 넘어갑니다. 초월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말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면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 동부교회는 지난 많은 기간 동안 말씀을 통째로 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고 귀하도다. 그리하여 여러분, 말씀을 다 받아서 혼돈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 대구 동북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혼돈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말씀이 기준이 뭔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들, 질병에 있는 자들 다 사랑하여 기도로서 함께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